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3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3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당당한 말 하노니 이를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를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바울에게 교답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이나 수감을 당했습니다. 당시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었는데요. 의유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왜 강론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냐 하면은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또 내게 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빌릭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빌릭스는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죠. 뇌물을 더 받을까 하여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이 물질은요, 어떨 때는 나를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노예로 부리느냐 아니면은 물질의 노예로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물질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일조 생활입니다. 십일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는 돈의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이 돈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벨릭스가 돈에 관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곁에 대사도 바울을 두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었죠. 또 벨릭스의 관심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2년간이나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엮고자 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립스는요, 바울에게서 뇌물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되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죠. 빌립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다 나오는 그해, 그해 이 벨리스는 로마로 수환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년 후에 벨리스는 병사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게 죽었죠.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한탄했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팔팔하게 살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사람들의 설명을 아무리 해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벨릭스에게 말씀을 강론을 하고 기도하면서 접근을 했었지만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그렇게 갔습니다. 대신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죠. 신임 총독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이 아그립다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아그립다는 헤롯 대제의 그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이 아그립다 왕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제의 손자 아그립다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립다 1세의 아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이 사람, 그가 바로 아그립다 왕입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앉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이 이튿날 아그립다와 버니게가 여동생입니다. 그들의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장소에 들어오고 베스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 자리에 아그립다 왕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로마 총독 베스도 있었고 천부장들도 있었고 지역 유지들도 즐비하게 자리를 갖추고 앉았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 그랬죠. 아마 왕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대사도가 초라하게 결박을 당한 상태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참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심판자였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그들 모두를 가장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제일 불쌍해 보이지만은 바울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진열을 갖추고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요, 그들은 왕의 위치에 앉아서 바울을 심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생명이 좌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정반대입니다. 초라하게 결박을 받고 나와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통해서 보면은 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왕이죠. 그가 자유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그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가 죽을 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기가 죽죠. 친척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나는 힘들면 괜히 기가 죽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개도 들지 못하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믿으라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돌밭에 있는 상태에서도 눈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냐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냐는 그것, 그래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느냐는 세계이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서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의 욕심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요, 그 거룩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분명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인 줄로 알고 있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왕이죠. 영원한 왕.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왕의 모습을 갖추고 앉아있지만은 정작 진짜 중요한 것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래서 눈은 보고 있지만 캄캄한 세계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눈을 밝혀 보여주셔야, 비춰주셔야 그래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전혀 빛 보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죠. 13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왕이여, 아그립다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어서 내 눈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서 당신도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보게 해 주옵소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요, 빛이 자신에게 비춰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바치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도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회만 되면은 감옥에서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보게 하신 예수님, 너희 말씀하신 예수님, 이들에게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흥문남이는 이래 복음을 전했는데요, 총 5회에 걸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비단 이때뿐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아그립다 왕에게도 베스토 총독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을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따라서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이들도 나처럼 빛을 좀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 백성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혜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오롯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죠. 24절 말씀,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서 이 이야기를 했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도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힘들어져 가고 있으면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가치관이요 자꾸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좀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지었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위대한 찬송 작가 또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뉴턴은요 11살 때 아버지가 선장님 배를 따라서 다녔습니다. 선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이 존 뉴턴도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흑인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다가 그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구금이 되어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태우고 영국으로 가고 있을 때 큰 폭풍과 일어나서 이제 끝으로 왔습니다.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야 존 뉴턴이 하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매일 어머니가 나에게 전도하던 예수님, 나를 만약 이 폭풍에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매일 어머니가 나에게 전도하던 그 예수님, 나를 여기에서 살려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중생의 체험을 그 갑판에서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거기에서 체험을 하죠. 그때 그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그때가 나의 생일이다 그렇게 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도 맨발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신지 않고 죄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요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배에서 신음을 뱉으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평생 맨발로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 기억력은 이제 희미해져 가지만은 나는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결단코 나는 잊지 않고 살았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크나큰 죄인이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는 그런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신 크신 구세주다.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주님의 말씀해주시는 그것, 그것 외에는 우리도 하여금 숲길로 달려가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만 그러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베스도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소리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독수리를 잡아서 사육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려 17년 동안 독수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다가 독수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독수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날려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독수리를 날려 보낸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요. 그날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좀 어두웠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독수리를 날려주기 위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독수리가 안 날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독수리를 찾아가시고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독수리가 몇 바퀴 선회를 하더니 다시금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구름 사이를 햇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독수리가요. 갑자기 그 빛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무엇인가 무슨 힘에 이끌린 것처럼 세 장에서 끌어나오더니 그 큰 날개를 펼쳐서는 하늘로 비상해서 날아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회심의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들은 날 수 없는 독수리와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날 수 없는 갇혀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갇혀있던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제서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일어서서 허벅을 올라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 그 빛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다 보고 있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당장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만 비춰주시면은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대로 만들어 가실 때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사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보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요, 그 감정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그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같이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요, 이러한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종은요,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망했던 이유가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원하시는, 보여주는 사람,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복음을 전해주었죠.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와 같이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곧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 선생님 우리 성도의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갔는데요, 저는 갔을 때 한 30명이나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선생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사서 한번 찾아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60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요, 잠시 한고 20분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홀이요, 가득 채워주고 의자가 없어서 앉아가지고 그 뒤에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잠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안 믿는 친구들도요, 그게 많이 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로 최고의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물고기 잡는 이 일들, 이 직장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종이고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앞에서 갑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